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어려운 세상 길 걷는다고 마음의 근심과 또 걱정하기 쉬운데 예수님 바라보면 은혜와 평강이 많을 줄 압니다. 주님 바라보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의 시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고 영광스럽게 길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요한복음 5장 말씀에 38년 된 병자를 네가 원하느냐? 그는 물론 희망 없는 쓰러져 있는 그 삶보다는 일어나서 활기 있게 살아갈 삶을 원하겠지만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그냥 몸만 성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주님께서 내 연약한 몸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게 일어선 자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원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더 중한 것이 생기지 않게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다시는 이란 말씀은 다시금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다시금 방황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일어선 자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의 사람으로 오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영광의 그날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의 여건 속에서도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대단히 복이 있는 자인 것 같습니다. 생활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문제, 저런 길을 많이 겪지만 주님, 내 구주, 내 주님 되신다면 우리 길은 평탄한 겁니다. 우리 길은 이김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길은 결단코 참으로 장애물 가운데서 쓰러지기보다는 시편 35편 말씀처럼 그의 사람의 길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 뿐 압니다. 오늘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이 어두운 시절에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뜻깊은 마음으로 길 가고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더욱더 가까운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영광으로 다가오시는 값진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짤막하게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몇 마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망나니일 겁니다. 그가 만약에 군자에 있어도 망나니요 그가 평범한 생활 속에 있어도 망나니일 겁니다. 누구든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될 것은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에베소 교회는 내가 내 인내를 하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란 말씀을 하여 주시었습니다. 은혜임에서 성도임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 인내를 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 내가 안다. 내가 너희 인내와 내가 나를 위하여 참고 너가 견딘 것 내가 안다. 근데 사실 이거 가치 있는 것 아니에요.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는 성도라고 하지만 가치 있는 것 아니에요. 생활로 보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은 아니라도 가치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 생활 중심에 나의 영혼의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을 내 생명나무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 가치 없어요. 그거 가치 없어요. 성도가 이 땅에 살 때 인내 있어야죠. 참음 있어야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것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 생명나무처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인내란 말은 잘 못 쳤습니다. 그렇지만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 모시고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인내 없었겠나요? 거기에 참음 없었겠나요? 거기에 견디는 것 없었겠나요? 분명합니다. 있었을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우리를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준 것 압니다. 1장 9절 말씀에는 이제 사랑하는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과 사귐 속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전에 묶어졌던 것 가운데서 나온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벗어나게 되고 주님께 속한 자로 내 주님과의 사귐 속에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과의 사귐 속에 살고 있는 생활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힘없는 삶,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허우적대는 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삶이 있으면 주님은 내 능력이에요. 그리고 주님과의 나의 삶이 있으면 우리 지혜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내가 주님께 속하여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리석게 산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주님과의 사귐 속에 살다 보면 어렵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보증이 되시는 뜻한 참으로 그는 나의 구속자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그 이것으로 말해주시고 나의 근원이 그분께 있다는 이 기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껴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의 영에 속하여 있고 그렇게 이끌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로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그림 같은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살고 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런 삶을 내 주님께 속하여 착실히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의 어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성전된 생활이 가능하고요.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밭이 가능하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먼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신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라도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줌을 당하고 어떠함을 여기 맡기보다는 그리도 연고로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구갱거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처가 없기도 하고 여러분 딴 말로 못 살아요. 자기 때문이면 이렇게는 못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안정감을 가진 이유가 한 가지가 그리스도의 연고로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이 내 가슴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서갈 때에 오늘 죄 많은 이 세상, 어지러운 이 세상, 혼돈된 이 세상이라도 고린도전서 5장 말씀처럼 주님 보시기에 먹음직한 순전한 떡으로 주님의 떡으로 주님께 기쁨되는 자로 주님의 위로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긴 그리스도의 연고란 말이 없을까요? 이것이 인내고 이것이 참음이고 이것이 견딤인 겁니다. 이 대단히 가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설프게 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인내나 그런 참음이나 그런 견딤이 아니고 주님이 뜻하시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5장 사이에 보여주는 참으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먹음직스러운 순전한 떡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정말 위로를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참으로 만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 무엇을 드린 것 같은 순전한 떡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원하여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대요. 나머지는 다 견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계시록 2장의 에베소교회 이기는 자들이 주님을 생명나무로 사랑했다면 이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은 거기에 있는 실제적인 생명나무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표현하여 주시는 겁니다. 두 마디입니다. 이거 있다면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가 잘 돼 있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 의미를 모르지 않습니다. 우린 이 의미를 혼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자비 가운데서 이 의미를 증명하게 합니다. 순서를 자유롭게 해서 설명하다 보면 예수 믿음을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자 아니고 주님께 속하여 참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시는 믿음 영역 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부자유스러워 보입니까? 양이 목자에게 묶어지는 것이 부자유스러워 보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목마른 영혼을 쫓아다니지 않냐고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버리는 것은 부자유스러워 보입니까? 요한애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나의 주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자유스러워 보입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도 내어버릴 것이 없는 가장 알맹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주님답게 알아주는 자입니다. 예수 믿음, 내 생각이 아니고요. 내가 그럴듯한 그런 그 모습을 끌어당기는 거 아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인 겁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 그거 위에는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라요. 뭐 문자적인 말일까요? 아니죠.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매여 사는 이는 살아계신 주님과 묶어져서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인데 이런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하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주님과 함께 진정 사랑하면서 그 계명을 쫓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머지는 성도의 인내란 말에 다 들어가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뭘 하면 사는 거요? 예수님과 함께 묶어져서 주님 주신 믿음을 따라 살고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면서 살아간답니다. 가장 경제적인 삶을 살아간 겁니다. 가장 알곡적인 삶을 살아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계시록 14장 12절 다음 절 13절에 벌써 그날이 영광이 있는 삶이 있듯이 우리 이런 삶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의 믿음인 정말 가까워요. 이런 자에게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하심도 우리에게 멀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땅에 있어도 참을 것이 있어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 이런 참된 삶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나머지 견뎌보는 것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맹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어두운 시절에 이런 참된 알맹이 가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둘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얼굴이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사람은 참 추위도 견디기를 어려워하고 더위도 견디기를 어려워하고 자기 인격에 좀 더 손상되는 것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런 감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를 기록하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각 없는 자라고 할 때에 처음 제 양반은 감옥 속에 살면서도 불평 한마디였고 짜증 한마디였고 원망 한마디였고 전혀 그러지 않고 행복한 자로 살아간다. 그래서 제 양반은 지금 감각이 없는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 감옥 생활을 해도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도 그런 것에 대해서 배고프고 죽고 헐벗어도 자기의 으땀을 추출하는 것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십자가는 짊어지는 자기란 것은 부인해버리고 주님께 속하여 있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 4장에 감각 없는 자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어떠함에 대해서 분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진 자고 마치 하나님의 생명과는 관계없는 자처럼 전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감각 없는 자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나요? 조그만 것 때문에 너무 감각을 드러내나요?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23장, 24장, 25장을 읽다 보면 거기에 다윗이 참으로 어떠한 자인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면모가 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와서 우리 아버지와 더불어 에봇 있는 85명이 사울왕의 명령을 쫓는 도익이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말 들을 때에 그대의 죽은 것 나의 영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다윗이 성격이 포르락 하면서 못 견뎌한다거나 어려워하는 것 못 봤어요. 잠잠했어요. 그 일에 마침 감각 없는 자 같아요. 젊은 사람이 나에게 떡을 주고 나에게 골리앗을 칼을 준 그 일 때문에 그 착실해 보이는 재상들을 85명이나 죽였다고?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주님께, 주인님 대신 주님께 속하여 있는 면모가 너무 강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15장에 깃두른 종을 압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그가 속한 것 주님이고요. 그가 속한 것 주님의 집인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고 있는 것 세상이에요. 주인님이 보내신 곳이 뭐 천국이나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주인님께 강한 마음이 강하고 주인님의 유익을 위한 마음이 강할 때는 진짜 주인님께 깃두른 종처럼 나머지를 다 견뎌가면서 주인님이 속삭이는 그 말에 관해서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감각 없는 자. 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말씀 가운데서 방탕한 자, 그 감각 없는 자 아닙니다. 육신이 어떠함이 나의 영혼을 지배해 버린 거예요. 술에 기울어진 자, 그 술에 감각이 끌려간 거예요. 이 사상 살다 보니 염려에 찌든 자, 아니 세상인데 염려가 없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것에 찌들어 있다면은 진정 우리 영혼은 주님께 대하여 둔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둔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께, 나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주님께 속한 자이고, 내가 오늘도 내 생명 되시는 주님의 생명에 이끌림 받음으로 그런 것에 술이나 세상의 그 어떠함에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뭐 세상은 술만 있나요? 학계서의 뒷부분 말씀을 봐도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 얼마든지 끌어갈 수 있는 거요. 그런데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이런저런 염려에 우리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고 내 주님께 속하여 보좌의 그 은혜와 보좌의 그 사랑과 이 끝인 가운데에 우리 영혼이 맑고 깨끗하게 있다면 여러분 진짜 생명의 감각이 있는 자예요. 마음이 둔해져 버렸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둔해져 버리면요 하는 것이 참 그래요. 판단하는 것도 그러고 생각하는 것도 그러고 참 그래요. 사람이 주님만의 민감함으로 껴있다면 생명 속에 껴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감각 있는 자로 산다면 대단히 아름다워요. 대단히 민첩해요. 때론 대단히 강해요. 여러분 감각 없는 자란 말의 의미를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적절하게 풀이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사무엘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나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왔어요. 연로한 머리가 하얀 사무엘에게 나와왔어요. 당신 아들은 당신과 행위가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딴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성서에 기록된 말로 본다면 그 말을 기뻐하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무엘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데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설명은 못하겠는데 지금 마음이 기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무엘이 느꼈던 기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주님의 생명의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 대신 주님과 함께 가까이 산다면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순간순간 살아간대요. 생명의 강박이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와서 이 생명의 성령의 어떠함을 나의 법으로 알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의 영혼이 어떨까요? 감각 있는 자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죄를 못 이겨요. 여러분 예수님께 생명나무처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어떠함을 못 느끼나요? 여러분 죄 못 이겨요.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죄 못 이겨요.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요. 놀라운 일 오면 두려워하고요. 뒤로 나자빠져요. 그러나 주님께 조용히 매달려서 예수님의 생명 속에서 살고 있는 이는 사무엘처럼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의 생명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설명은 못해도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기뻐하지 않는지는 알겠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참 생각이 아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단 말은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이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무뎌지면요 여러분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생명 감각 없어요. 생명 감각 없으면요 그건 가치 없어요. 주님을 제대로 모신 자는 이 생명 감각이 다 있어요. 로마서 6장, 로마서 8장 다 있어요. 때로는 길다랗게 너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참 필요 없는 이야기를 좀 너절하게 하는 사람, 그 뭐요? 다 감각 없는 사람들이요. 오늘 주님을 참 사랑하나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감각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겁내지 안 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본다면 저가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라는 말도 하지만은 딱 상황에 부딪힐 때는 굉장히 강하지 않아요. 그 생명의 감각이 있기 때문이요. 생명이 끌려갈 때에 담대한 거요. 그곳에 강함이 있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 이것 불행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내 사랑되신 주님의 생명의 감각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생명의 감각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평안하게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을 때는 여러분 심령이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라 나아가서 엄청난 험한 전투를 할 때는 내 영혼이 평강이 있고 강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길에 있다는 거요. 오늘 평화로운 곳에 가서 낚시질하고 있는데 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요? 그 주님의 생명이 그러면 그런 거요. 왜 엄청난 전투 속에서도 영혼이 자유가 있고 강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주님께서 가시자면 그런 길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감각이 있는 자, 방탕하지 않아요. 세상에 기울어들지 않아요. 세상의 염려에 찌들지 않아요. 주님 모신 자유와 주님 모신 평안과 주님 모신 강함을 가진 예수님의 참 좋은 군사로 서갈 수 있어요. 뭐 신앙생활 뭐라고 해도 감각 없으면 아니에요. 제대로 돼 있으면 감각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감각, 할렐루야!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저는 사도행전과 기도한 말씀으로 잠시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과 기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나온 그들이 예루살렘에 120명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것하고 성전에 늘 머물러서 찬송했던 것 가지고는 절대 사도행전 2장에 엄청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역사하는 역사는 안 와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않는 것 필요하고요. 성전에서 기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바라기에서 기도하는 기도, 전심으로 함께 묶어져서 하는 기도 필요해요. 그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들이 기도한 기도가 대충 기도였어요? 형식적인 기도였어요? 전심으로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 미어볼수록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야 우리가 역사할 겁니다. 주님, 세상의 어둠과 죄악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여겨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그 기도 응답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밀려온 줄 압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험없고 점이 없는 착실된 삶을 살아도 사도행전 7장에서 블레셋 군대가 밀려올 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는 하나님의 영광은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착실히 살았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무엘의 기도는 대충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런 기도예요. 엘리야가 그리스네가에서 잘 살았고 사르밧 가문에게 잘 살았다고 해서 그냥 나가서 발가스를 숨겨 잡았나요? 기도함으로 불이 임해 오므로 잡은 거예요. 그냥 엘리야가 가다 보니 내 말하니까 비가 올 거다 그래 왔나요?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함으로 비가 내린 거예요. 성도에게 기도는 절실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요. 에스겔서 3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근데 기도 안 해보세요. 이게 되나요? 이게 되나요? 기도 게으르면 그 게으른 성도예요. 빌것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온 사방에 위의 밤이 강하게 임하여 오실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고 그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고 부흥이 온 거예요. 그 사도행전 4장 가만히 세운 거 아니에요.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요 별것 없어요. 기도가 강한 기도가 있으면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그것을 보면 하나만 한 거요. 아무리 사도들이라도 아무리 엘리야고 사무엘이라도 사도행전 6장은 그 좋은 일을 한다고 굳이 바쁘다 보니 기도를 못했는데 교회가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나약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제도 중요하지만 딴 분들에게 맡겨놓고 성도들이 기도할 것은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니 사도행전 6장에 다시 부흥이 왔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저 다메섹의 언니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그 지금 사울을 다메섹 오는 길에서 쓰러져 있는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에 그 사울에 관해서 주님께서 뭐라 하신지 아세요? 제가 기도 중이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져 와서 그리고 집에 와서 어떤 집에 들어와서 들러가지고 진짜 뭔지 모르겠나고 들러버렸다면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참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아무튼 내가 너무 모르고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 눈이 소경된 것은 내가 진짜 무엇을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길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한 줄 압니다. 그 사도행전 기장 구장에는 제가 지금 기도 중이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에 관해서 하나님이 저 바닷가 기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그 뭐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 고넬료는 구제도 많이 하는 자이지만 항상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 어느 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을 보여주신 거요. 기도하고 있을 때 내 선한 양심으로 볼 때는 뭔가 도와줘야 되겠어 도와줍니다. 내 선한 양심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메시아이신 주님께 속하도록 불러주신 겁니다. 성령님의 이끌림 받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기도인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그날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서 내일 죽을 텐데 오늘 피니 잤습니다.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잘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도 내가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힘을 갖는 것 잘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구출받았을까요? 전 몰라요. 전 몰라요.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백성이란 것만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호시아서는 주님의 백성이란 것과 극률이란 이 두 낱말이 적용해야 돼. 내가 주님께 속한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길도 그거 잠든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 다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보냄받아 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실컷 맞고 빌립보 옥중에 있을 때 지쳐있고 누워있었다면 그날 옥터가 흔들리고 자구가 열리고 이런 기적이 일났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맞아도 아무리 몸이 피투성이 돼도 그 밤중에 일어나서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토리교회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뭐라 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가 있어야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때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나 혼자 기도할 것도 알고요. 함께 기도할 것도 알아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 될 때가 많아요. 그때 함께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법이 없나요? 이끄시는 주님의 법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하다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해와 달과 별 보이지 아니할 때에 그거 어쨌겠나요? 풍랑에 시달리고만 있었겠나요? 저는 아니다 생각해요. 해와 달과 별은 안 보여도 저 계시록 22장의 극명한 새벽별은 나의 주님은 내 영혼 속에 빛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뿌리 되신 주님은 내가 이 풍랑 가운데서도 바다 가운데 심겨온 뽕나무처럼 우리 영혼이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은 뿌리가 있고 주님이 뿌리죠. 내 영혼은 새벽별이 있는 거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배 탄 사람이 276명인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쳐있고 다 죽을 것 같고 멀미하고 어지럽고 이런 사람 같으면 276명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곁에 있는 사람은 다 멀미해도, 곁에 있는 사람은 살 희망이 없어도, 대사공은 살 희망이 없어도,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영원한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강명한 새벽들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것을 기회로 축복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쯤은 저는 이 땅에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많이 근심하는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몸살하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기대감이 있지 않아요. 거기 276명이 산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과 아리스다고의 기도 때문인 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별것이다 여기지 아니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주세요. 단단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쇠사슬에 묶여져 있지만 자기를 지키는 자와 더불어 자유로운 것을 주었을 때 3일 만에 벌써 셋집 얻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응한데 이제 로마에 겨우 도착했구나. 아니죠. 그러면 이런 게 못해요. 미리 기도하고 미리 기도하면서 왔고 참으로 주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마음 썼던 그런 마음이었기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그러면 어제 지나고 오늘 벌써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지나온 길들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전하여 볼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막힌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이런 시절에 어디 가야 사람들이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환영하겠나요? 그러나 보좌의 열린 문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기도 속에 뜨거운 마음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구합니다. 사도행전은 기도입니다. 아무리 옥중에 갇혀있더라도 사도 말씀이 기도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빌립스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는 그 영혼은 주님께 붙들려 있는 그 영혼은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은 이와 절체와 장차는 심판이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빌립스 왕한테 아그리빠 왕한테 이끌려가도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늘 기도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마음일 때에 그 말이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깨어있는 기도 참으로 착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만 살펴봐도 딴 것도 뭐 수두룩하지만 성도의 길은 대단히 견고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나요? 이것이 사실 아닌 것처럼 생각해야 되나요? 조금만 더듬어 보면 이건 둘도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된 마음을 갖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넉넉한지요. 마태복음 앞뒤로 오가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런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가 베드로가 주님을 안 것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다윗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 반석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도 주님 못 보지만 내 영혼의 반석으로는 알아야죠.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으로 알아야죠. 진토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기초로 주님을 알아야죠. 그때 들려오는 말씀은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근세가 어둠의 세력이 어떤 혼란스럽고 이런 세력도 이기지 못한다. 좀 강한 주님을 믿는 강한 마음으로 서는 우리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가능하나요? 이거 가능하나요? 이게 정말 가능하나요? 저는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우리 넉넉하게 마음으로 힘입어 볼 만한 참된 겁니다. 이거 정말 가능한 겁니다.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면 대상이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 다음 마태복음 그 9장 말씀에는 그 새 은약에 관한 축복된 내용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도란 이 놀라운 영원한 영역에서의 주님께 속함 속에 있을 때에 부대가 잘못되면 포도주 넣어놓으면 터져버린대요. 옷이 잘못되었다면 그거는 헤어지지 않은 흥급, 새 흥급을 붙여놓으면 옷이 더 헤어진대요. 짧은 시간 내가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나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헤어진다거나 부대가 터진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에 얻담을 힘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주님께 속함, 할렐루야, 늘 옛사람에 비어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께 묶어진, 그리고 천국의 포도주가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삶이 이 세상에서 가능하다는 거요. 새 언약입니다. 부활의 영토에서의 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는 복 있는 자란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온전된 자란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이 땅에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그런 우리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온전된 자란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이거 가능한 겁니다. 다 먼 이야기로 한다고 하면 아직도 주님께 다가선 사람들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옷 입는다면 우리에게 닥쳐올 이런저런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거나 도망간다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요. 능히 선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과 17장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만 잘 속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말 가능하나요? 가능하지요. 마태복음 28장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배우고 내 주님 모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모든 족속이란 것은 얼마나 어둠의 세력이고 얼마나 악한 세력이겠어요. 거기에도 주님의 주권 속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어땀을 펼쳐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꿈같은 얘기들이죠. 제가 지금 잠깐 한 얘기들은 다 꿈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대감 있는 마음으로 살아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마음에 부여잡고 기대감 있는 마음으로 서 주시기를 원해요. 마태복음의 견고함, 너무 귀중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저는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 조금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나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하려고 합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고 3장하고 4장하고 1장을 이야기할 거예요.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12절 13절 말씀은 부르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이루고 간다는 겁니다. 사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은 빌립보서 1장 없이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속해서 내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살아주시는 이 관계 속에 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복종하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존재 앞에 못 나가요.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거기에 못 들어요. 그런데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내게 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살아주시는 삶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그것도 어떤 때가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복종하는 생활이 가능해요. 이렇게 살면 우리 생활이 구원이 된대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생활인 게 구원이 된대요. 이사야 7장과 8장이 다 묶어진 거예요. 그러면 늘 구원이 된대요. 여러분 왜 그리 구원이 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쯤 되면 주님과 함께도 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간에 어떤 어려운 영역 속에 있던 간에 대적하는 자의 손에 붙잡혀 있던 간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복종만 잘하자. 하나님을 알아주는 삶을 잘 살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나의 놀라운 하나님으로 알면서 주님과 함께 묶으신 마음으로 복종만 잘하자. 그러면 뭐예요? 늘 복종할 수 있대요.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빌립보서 2장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어둠 많은 세상 속에서 악의 권세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속에 살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속에 산다는 겁니다. 이거 가능하요?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바울 선생님은 옥중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몸은 묶어져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행복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예요. 로마서 8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은 하나님께 산재물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능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언제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있는 구원 속에 살 수 있다. 속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늘 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주님께 속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들이고 순종한다. 복종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준다면 뭐예요? 복종하는 것이요.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구원이지 뭐요. 내가 주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알아주는데 구원이 없다고요? 항상 구원이 있어요. 내가 대적의 손에 붙들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둘째로 빌립보서 3장이에요. 내가 어제 좋았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 사로잡혀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르심의 길을 쫓아간다면 오늘도 상이 있다는 거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사로잡힌 자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을 쫓아간다면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 주실 길을 걸어간다는 거요. 빌립보서 2장은 구원이어서요. 빌립보서 3장은 하나님이 상부실 일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요.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잊어버리면 복음의 온전함을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 청명받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요. 상받기 위해서 살아요. 상받기 위해서 살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제대로 된 사람은 다 주님께 상받아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들도 다 상받아요. 우리가 상받을 수 있다. 너무 감사하다. 빌립보서 4장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염려스럽고 날마다 우리에게 오는 것이 어둠의 파도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해감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내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살아있는 기도, 믿음 있는 기도, 정말 이 감사함으로 아뢴다는 것은 믿음 있는 기도, 이곳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4장 19절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감옥에 있던 내가 어디에 있던 간에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모든 것을 채워준대요. 안희숙 선생님이 평양 감옥에 있어도 사과가 먹고 싶다고 할 때에 하나님 사과 주세요 했을 때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물론 좀 상한 사과이긴 했지만 사과를 실컷 들려 보내주셨어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설 것을 채우신다. 나의 하나님 평강과 그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신다. 예수님 잘 모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네 번째로 빌립보서 1장으로 돌아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를 표현해 줍니다.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전과 같이 이제도 아무 일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총직해 되기를 원한다. 그는 얼마나 주님을 자기 몸에 종교하게 모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장 21절 말씀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여기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종직해 모시려고 할 때에 내게 사는 것이 오직 주님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더 강한 말로 하고 있는데 죽는 것도 유익이래. 그뿐만 아니에요. 내 몸으로 사는 것이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주님의 열매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 머물리는 것이 뭐 애새끼 위해 사는 것 아니고 이런저런 것에 못 죽어 사는 것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주의 열매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21절, 22절 너무 귀중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매여 살 때에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과 이런 관계만 잘려 있으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축복하세요. 역사하세요. 보호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능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대요. 와, 너무 감사가 된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 주님께 속한 이 온전된 마음만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 왜 아멘도 아니에요? 이거 사실이요. 빌립보서 사실이요. 제가 오늘 사실은 7개 말씀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래도 시간 관계상 여러분의 마음이 잘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5가지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2장, 13장, 14장에 내 주님을 향해 솟아오른 삶. 12장은 물이 아니고 그의 솟아오른 것. 13장은 이 땅의 땅 위가 아니고 주님을 향해 솟아오른 것. 14장은 내 주님의 시온산으로 솟아오른 우리 구별된 생활. 영광이 있죠. 영광이 있죠. 예레미야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께 꽉 묶으신 마음으로 솟아오른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법을 내 법으로 알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한 분을 내가 어떤 여건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이 그분 한 분을 모신 그의 밭으로 살고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간에 언약적으로 볼 때 난 주님의 돕는이다. 주님의 일꾼이란 마음으로 강하게 서갈 것대. 여러분, 만일 내가 땅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그의 길 가는 순례자인 것 강하게 인식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내 믿음으로 내가 모시고 서간다면 여러분 살만합니다. 사는 것 남습니다. 사는 것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정말 사실인 정말 실제인 이 놀라운 일들을 더듬어 보게 된 것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강하십시오. 할렐루야.